우리도 다윗처럼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중 일부인데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찾아오듯 어둠에 빼앗겨버린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면 꽃피는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라시아섭 창단이 부르는 은혜 아니면 들으며 4월 둘째 주 우리도 다윗처럼 시작합니다.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길 주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이상화 시인의 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마다 봄이 찾아오지만 땅을 빼앗긴 사람들만큼 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을까요? 길고 긴 겨울 속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긴 암울함이 느껴지는 식구입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도 이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땅을 빼앗긴 채로 살다가 복음을 만나 언 땅이 녹고 새싹을 내는 인생의 봄날을 살고 계신 분이 오늘 함께합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유재용 집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에 선뜻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듣던 간증이 있었어요. 수원교도소에서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 지금은 소천하신 도영대 장로님도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매주 성경 공부를 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님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예, 그때가 정확하게 88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아,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으신 거네요.
네.
예. 그럼 그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셨던 건가요?
네. 그때 이제 지방에서
네.
3개월 27일을 복역하고 네. 모범수가 돼서 이제 수원으로 오게 됐지요. 그래서 수원으로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거기서 기독교 회장을 네.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네, 기독교 회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사유로 교도소에 가시게 되셨는지요?
예.
간단하게.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꿈만 같은 생각인데요.
네.
저희 먼저 처가
네.
이제 처형하고 춤을 추러 다녀서
예.
이제 저는 직장을 야간 주관하면서 다닐 때인데 이제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낮에는 관광, 밤에는 이제 캬바레 같은 데 가서 춤을 추고 가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후로 이제 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웠어요.
네.
또 때려도 보고
네.
말로 타일러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의처증 환자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5일 그 수없이 반복되니까
네.
그때 막 아이들이 4학년, 6학년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저 혼자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재미나게 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찾으러 갔다가 시비 끝에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세 사람을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간증을 들은 바로는 처형께서 막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욱해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근데 그런 일들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고요.
네.
그때 찾으러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일이 겹치게 되면서
예.
마음에서 이제 욱하는 마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욱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했는데 정신이 이렇게 드시고 나서 무섭지 않으셨나요? 두려움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예.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지요. 이제 세상에는 윤리도덕도 있고
네.
개인적인 양심도 있고 신앙적인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는 그게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루를 지내시고, 자수를 하시고 이제 재판을 받는 내내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이렇게 형량이 얼마나 될지 놓고 두렵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사람을 죽이면 사람 죽는다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우발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또 당하거나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을 원망도 하고 또 사람도 밉고 형편도 밉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지난 후에 이제 직원들이 말하는 소리, 또 거기에 이제 재소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라리 사람이 죽으면은 편한데, 이제 거기서 뭐 종신형을 받는다든지, 형량이 15년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견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딜까, 그런 두려움이 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성을 하다가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기를 받으면 맞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 무기징역?
예, 네. 그럼 종신형이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변호사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변호사 마음에 이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은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때 저한테는 그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그 연수 동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연수 동기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생각지 아니하는 엄청난 이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종교 생활할 때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야 이거 금식 기도해서 그렇다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네, 10년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년형이 무기징역일 텐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10년을 모범수로 복역을 하셨다고요.
그 10년을 이제 모범수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예,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재판을 받고요. 한 재판을 끝나고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갱생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합이라는 것은 88회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뭐 목봉이라든지 쪼글뛰기라든지 또 뭐 그 외에 PT 체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88회를 하는데 그 88회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200명이 이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복창을 안 해야 될 때 복창을 하기 때문에 그 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야, 내가 나가서 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낙오가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육체는 그 교관들한테 맞지 않으려고 이기지만은
네.
내 마음은 꺾지 못하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늘 칼을 갈고
네.
늘 복수의 불을 타면서 그 시간을 넘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을 넘었을 때
네.
한 3년 2개월 좀 지났을 때 모범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방교도소에서 수원교도소로
네.
이제 이감을 오게 됐지, 모범수가 돼서요. 그래서 이제 수원교도소는 재소자의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 예. 벌 일치기나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이제 벌칙 같은 거는 이제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제 볼펜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그 이상한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네.
이랬을 때 체벌이 있었지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여건이 다 저한테는 충족이 됐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군요. 자,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예. 그, 옛날에 그 장로교회도 다녀보고,
네.
성서 침례교회도 다녀봤어요.
네.
그때 이제 1974년도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네.
이제 나중에 안 일이지만 박 목사님을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박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성서 침례교회에 다녔던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준식 목사를 아느냐, 또 최병탁이를 아느냐, 또 이정희 자매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네.
이제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됐지 그때요.
예. 교도소에서 나중에 네. 집회하고 나서요.
예.
그런 교도소 수감 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지 궁금한데요. 그 삭막한 곳에서 어떻게 빛이 형제님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암담했습니다.
네.
88년 2월 달쯤 됐을 때.
네.
그, 이혼을 하자고 왔더라고요.
예.
또 그때 아이가 이제, 본드를 마시면서
네.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 수술을 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정말 그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네.
참 이 세상을 산다는 가치를 못 느꼈었어요.
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옆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이제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는데,
네.
그가 저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예. 나는 출소하면은, 이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안에 세상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88년 2월 27일쯤 돼서, 재산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술 맡은 거는 양, 떡 굽는 거는 양 읽으면서 이제 복음이 제 마음에 이제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내가 죄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그때 이제 모범수, 저희들은 기독교 방이에요.
네.
기독교 그 사람들만 한 방, 12명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전부 다 저한테 욕했어요. 미쳤다고.
네가 어떻게, 죄가 없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진역을 사냐. 아무리 회장이지만은
네.
죄가 없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88년 3월 1일 날
네.
1일 집회를 했는데
네, 그날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셨군요. 그때 그날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날 이제 공휴일이라
네.
이제 한 250명이
네.
그 강당에 꽉 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찰 수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서 이제 의자를 놓고 최대한으로 이제 사람이 앉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목사님 이제 점심 시간 빼놓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
그 점심 시간까지 소변 보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예.
정말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집중해서 들었지만은
네.
박 목사님이 가장 막 이제 복음을 외치시는데
네.
그 소리가 사람들 마음에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쫙쫙 빨려 들어가면서
네.
250명의 그 눈동자를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네.
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네.
야, 그래서 그때 정말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을 찍어놨으면 지금도 그게 참 많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예, 형제, 집사님 마음에 이미 이렇게 사진이 딱 찍혀있는데 그때 이제 집회에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아직도 그 감동이 생생하시죠?
예,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네. 예,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네,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예, 그때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첫째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제 매에서 한 달에 금식 기도를 3일 내지 5일씩 했었어요. 제가 6년 동안 270일간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다. 헛수고했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을 속여서 제가 빨리 출소해서 복수를 하고 세상을 끝내려고
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속인 거지요.
복수를 위해서 마음을 꺾고 모범수가 되어서 이제 나가서 복수를 하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 생각 하나로 참 그 세월을 버티셨군요. 근데 구원을 받고 그 복수심이 그대로 남아 있으셨어요?
그 복수심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지금 없겠죠? 근데 그 구원을 받고 제가 용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복수한다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네.
제 마음에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네.
나 같은 사람이 죄가 없어졌다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됐다니
네.
참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네.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네. 그 이상의 것이지요.
예. 그 기쁨이 지금 표정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으시고 또 3월 1일 그 집회 이후에 교회에서 매주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셨다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안 바쁘시니까 매주 이렇게 네. 오셨어요.
예.
매주 오셔서 뭐 야곱 이야기도 하시고 또 다윈 이야기도 하시고
예.
요셉 이야기도 하시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해주실 때마다
네.
우리들 마음에 막 벅차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비겟잇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래서 보통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질문을 했을 때 박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네.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네.
그런 말씀이라든지
네.
참 우리가 그때 정말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예.
그때마다 이제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말씀을 예. 듣게 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사람 데리러 다니고
예. 전도를 막 하셨군요.
예.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날 시간은 있으셨는지요?
예,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뒤에요. 성경 공부를 한 뒤에 목사님 이제 교무실에 거기 오셔서 교목과장님 하고 이렇게 계시면서
네.
또 마주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도 하셨을 때
네.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형제는 제명이 뭐야?
예.
그랬을 때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살인미수예요. 그럴 때 예. 했을 적에 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당당해지 못했는지 그런데 지금 그 후로 목사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예.
제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예, 저희도 집회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형제가 그 얘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뵙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1989년 그러니까 1988년도에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8월에 파리로 특사로 풀려나셨어요.
예.
네.
정말 이제 물론 수원 오면은
네.
이제 감형을 받는다고 네. 말하지만은
예.
그렇게 많이 감형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예.
하나님 은혜이신 것 같아요.
예. 박 목사님은 유형제.
네.
나오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
네.
그랬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박 목사님을 자주 못 뵙잖아요. 밖에 나가면 박 목사님 옆에서 많이 뵐 텐데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네.
박 목사님을 더 못 만나더라고요.
아이고. 자, 그렇게 구원을 받기 전에 이제 복수심만 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품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출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거처를 정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세상, 그냥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갔고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신앙을 배웠지요.
네.
신앙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처음에는 지체들로부터 교회가 이제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지요. 그게 이제 부천교회 그때 비좁은 교회인데도 방을 네. 하나 조그만 방을 하나 주고
네.
어떤 자매님은 목화솜으로 그 양단잎으로 다 해서 주고
네.
야 저는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귀휴라는 게 있어요.
네.
교도소는 귀휴가 일주일간 밖에 나가서 오는데
아.
일반 교회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네.
교회에서 가니까 아 교회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네.
자기 자매 맺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어 그러면 수근수근하면서 네. 돈 몇 푼 걷어주고 다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예.
제가 그때 88년 올림픽 지나고 9월달쯤 기후를 나왔었어요.
네.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왔었는데 이제 박 목사님은 저를 이제 강남에서 기다리고
네.
강남 터미널에서 예. 저는 이제 강동 터미널 거기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사단이 또 생각이 넣어주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가?
수근수근하고.
예, 우리 교회도 그런가? 그래서 그날 교회를 못 만나고 그 다음날 이제 서울 제일교회 봉천동에 있을
예,
때
예.
그때 제가 교회로 찾아갔죠.
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저로 인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이게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랬다고 싸움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야, 나는 정말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
그때 정말 너무 네. 감사했죠.
예. 그 추운 교도소에 있다가 결혼할 때 하는 그 목화솜으로 따뜻한 이불을 만들어주신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담으시고 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부천교회에서 하시면서 쭉 봄날 같은 세월을 30년을 지내오셨어요.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요.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도 다윗처럼 기쁜 소식 부천교회 유재용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천교회에서 지내시면서 생활에 가장 생긴 변화는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 강박관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사람 교도소서 나왔는데 한 강박관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깨트려준 지체가 있었어요.
네.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그때 부인 자매님들이 한 일곱 여덟 명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네.
그럼 간증을 하면서 간증이 끝난 후에 좀 무섭지 않아요?
네.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자매님이 무섭기는요. 형제님은 밖으로 나왔고 나는 안에 있는데요.
아, 제가
그 말이 예, 그 말이
네.
저한테는 엄청난 안식이 됐습니다.
네.
예.
정말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소하셔서 결혼도 하셨죠?
예. 결혼을 저 같은 사람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네.
또 딸도 둘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큰 아이는 말라이 단계를 갔다 와서
네.
그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네.
작은 아이는 이제 몽골에 유학을 네. 하고 와서 자마이카
네.
단기를 다녀와서
예.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어준 가정이라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시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어디로 이사도 안 가시고 쭉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부천교회에서 신앙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시는지요?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제가 섬겼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교회가 품어주시고 또 박 목사님이 정말 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네.
제가 교회 안에 이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희 마음이 이렇게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숙연해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네, 제가 교회에서 맡은 게 10가지는 됩니다. 저도 어떤지 기억을 다 못하는데요.
네.
이제 실버 회장,
네.
실버 대학교 학장, 또 투모로 부천
담당.
예, 부천 담당이 아니고 그것도 네. 엄청나게 직책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높으신데.
그리고 뭐 부역장,
네.
또 뭐 교육 전도사 그래서 지금은 한 100여 군데
네.
그 노인정을 다니면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버들에게 직접 복음도 전하시겠어요?
네.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예.
네, 복음 전하실 때 직접 본인의 과거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나요?
이제 그 이야기가
네.
아직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거리를 둘 것 같은 마음이
네.
있어서 그러나 제가 이제 내지에 가서는
네.
외국에 가서는 마음 예. 놓고 이렇게 하지요.
예, 예. 그러시군요. 실버분들이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 어떠실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반응이.
예. 그 오늘도 갔다 왔는데요.
아, 네, 그러셨군요.
예, 오늘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이분들 마음이
네.
마인드를 들으면서
네.
이제 저희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네.
이제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깝게 해서 힐링 캠프에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게 하자.
예.
그래서 이제 힐링 캠프로 가면 1년에 한 300명 정도
네.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와요.
예.
예.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강릉이나 대덕에 이렇게 두 번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부천교회 담당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요즘 전 세계 교도소랑 또 교정청을 다니시느라 종횡무진 하시잖아요.
예.
집사님도 최근에 교도소에 다녀오셨다고요? 같이 다니시나요?
네, 작년 10월 달에요.
네.
케냐에 갔다 왔어요.
네.
케냐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네.
비행장이 내려서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
네.
저는 또 다른 차를 타고 또 교도소로 가고,
네.
이렇게 교도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한 교도소, 중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10년 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네.
20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요. 30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종신형인데
아.
한 150명가량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
그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네.
좀 이렇게 좋아하셨고
네.
또 케냐 교회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날 저녁에는
네.
일반 교회 목사님들 100여 분
예.
계신 데서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재작년에는 또 이제 모잠비크,
네.
레스토
예.
이렇게 가서 또 이제
모잠비크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거기서는 교도소에 들어가서요.
네.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레소트 가서는 교정청 직원들하고,
아.
또 이제 교도소
네.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외지에 나가면은 내 얘기를 마음껏 한다 그러셨는데 그 마음껏 하셨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예.
또 여기서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
네네.
다 못하지만
예.
거기서 이제 그 세차할 때 힘들었던
예.
거
네.
교도소에 영하 20도 15도 되는 방에서 추운 날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이 부분이
네.
이제 얼어서 얼음이
네.
막 이렇게 생기고 할 때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쪽은 예, 그쪽이, 더우니까요.
예,
네.
뭐 머리를 감고 머리에서 얼음이 떨어진다. 신발을 신고 가는데 신발이 땅에 얼어서 안 떨어진다. 이제 그 물로다가 샤워를 하고 예, 그런 거는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아.
예.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죠, 다.
예,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춥고 힘든 형편 속에서 이렇게 복역을 하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복수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복음 앞에 살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온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고 구원받고 나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형제님의 마음을 정돈시켜주고 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이나.
그때는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 오른 데라고. 오게 한 자는
네.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예.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가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네, 복음을 전하면.
예.
예.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우리 가족들이더라고요.
가족들은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네. 내가 너를 아는데 교도소까지 갔다 왔는데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도 죄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너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
지금은 어떠세요? 가족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핍박은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아직 복음 앞에 들어진 사람 없는데
네.
그렇게 핍박은 하지 않고
네.
이제 나를 전보다 다르게
다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으면 형 그래 불렀으면 지금은 형님 이렇게 부르고
귀하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리고 30년을 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모범적으로 사시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또 집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셨을 것 같아요.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녀분들도 혹시 집사님의 이런 경력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춘기 때나 이럴 때 혹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 큰 아이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아이가 몽골에서 유학을 좀 했었어요.
예.
이제 사택에 있으면서 이제 그 사역자님들 이렇게 가셔서 뭐 저의 전과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부천에 있는 유 형제의 딸이다, 유 집사님 딸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우리 딸한테는 그게 이제 조금 듣기 거북했었던
예.
것 같아요. 자기를 알고 이렇게 흉을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자메이카 단기를
네.
갔다 오면서 그게 다 풀어졌고.
예.
또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교회를 안 오고 어디 놀러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찌검을 한번 하고 손찌검을 한번 했더니 그게 마음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다 풀려가지고 와서 와서 이제 아빠 나를 사랑해서 때렸지 하면서 이제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집사님, 그,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은혜의 바다에 지금은 오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구원을 안 받았으면 지금 이 땅에 없었을 것이고, 참, 박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것이 생애 최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참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붙들어주시고 먼발치에서 박 목사님은 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구원해 주시고 또 종의 끊임없는 사랑이 관심이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또 저희한테도 이렇게 흘러오는데요.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기의 연약함이나 형편을 탓하면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부족한 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네.
믿음이 없는 거. 그래, 우리가 말로는, 뭐, 베드로가 대학교를 다녔냐, 또 뭐, 제자들이 훌륭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한테는 그 놈이 찾아와서 속닥일 때가 많습니다. 네가 배운 게 뭐 있냐.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네가 물질이 많이 있냐? 이런 걸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연약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자유를 주면서 어떤 어려움도 골리앗 같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예.
힘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 입에서 주제넘게 박 목사님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네.
형제 뒤에 자매 뒤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아느냐. 박 목사님이 옛날에 김천에서 어려웠을 적에
예.
도배를 했으면은 돈 벌다고 도배를 하셨으면은 또 그 돈 많이 받는다고 똥을 풀었으면은
네.
지금 우리가 있었겠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맞아 그래 하면서도 쉽게 회개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 뒤에 구원받을 분들이 너무 많다.
예.
네. 박 목사님 그때 도배하셨으면 저도 집사님도 구원을 못 받으셨겠죠.
그렇죠.
네. 아, 저희들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
저도 김기성 목사님처럼 다니면서
네. 예.
이제 복음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꼭 이렇게 그렇게 사시길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기쁜 소식 부천교회 유재용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또 형제님을 통해서 만방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유재용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동안 찬송가 535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유재용 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깊은 어둠 뒤에 밝은 빛을 준비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그리고 뒤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